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84페이지입니다. 19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고 난 뒤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납니까?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누가 물어보신다면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어떻게 선포하셨는가? 어떻게 예언하셨는가? 그걸 찾아보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그 상황이 그대로 우리 오늘날 성도의 상황이라고 같이 보시면 됩니다. 라고 답변하면 되는 거죠. 예수 믿고 내가 뭐 술을 끊었니 뭐 담배를 끊었니 하는 그런 것 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그 증거를 삼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 첫 번째 나타나실 때 너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두려워 말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성령 받으라. 네가 너에게 죄를 사하면 그대로 죄가 사해질 것이요. 네가 죄를 사하지 않으면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상황이 바로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의 같은 상황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대로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성령이라는 분이 오셔야 됩니까? 물으신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하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왜 성령께서 오십니까? 물으신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이미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 예언한 게 있습니다. 그 예언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기 전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했었죠. 그 다 이루었다가 그냥 빈말이 아닙니다. 그냥 하면 헛기침 한 게 아니에요. 하도 자기가 망가지니까 서급해서 마지막이다. 큰 소리나 허풍이나 쳐보자. 그래서 허풍 친 게 아닙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다니시면서 언급하시고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성취 단계에 돌입했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적용만 남아있는 거예요. 성취되었기 때문에 다 이루었기 때문에 적용만 남아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시고 약속한 것이 그 빈말이 아닙니다. 네 죄가 사해질 것이요 하면 그냥 사한 거예요. 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를 사할 것이다 그 이야기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죄만 없어진다나 뭐 이런 뜻이 아니고 네 만약에 죄를 사하지 않으면 죄가 그대로 있는다는 이 말을 두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죄를 사함을 받은 사람은 그대로 남아있는 죄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대로 남아있는 죄가 없다는 뜻이에요. 좀 어렵습니까? 죄를 사하지 아니하면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말을 언급하신 걸 봐서 죄를 만약에 반대로 죄를 용서받았으면 남아있는 죄가 없다 이 말입니다. 남아있는 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그걸 우회민노, 그걸 우회민노 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예언한 바입니다. 예수님의 예언이라고 어떻게 다 믿을 수 있느냐. 십자에서 다 이뤘다 했었거든요. 그 다 이루었으면 혼자 이루었겠지. 아닙니다. 혼자 이루은 것을 우리들의 이루음으로 적용시키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시는 겁니다. 성령님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것은 이게 좀 상당히 그러되면 그저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님으로 가여금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뜻을 완수하도록 조처했습니다.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품고 있는 그 뜻이 우리 위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도록 조치하신다는 그러한 일관된 법칙이 있습니다. 이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본문에 대해서 겁을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 본문이 겁을 주는, 겁주는 본문이 될 수밖에 없었던가 하는 것은 그동안 교회 역사 속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온갖 이단한 이단, 온갖 사이비는 사이비 다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잘못된 해석, 엉터리 해석, 제 맘대로 해석들이 많다 보니까 그만 이 본문 해석에 대해서 겁을 덜컹 짊어지는 그러한 우리가 생기는 거죠. 그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여기에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목을 가지고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신부고 그 왜 성령을 받은 자가 신부냐 하면 이 이야기가 그때 열한 제자 보고 한 이야기니까 교회가 연속되려면 교회가 연속된다는 말은 그 정통성을 간다 이 말이거든요. 교회가 대대로 뭔가 맥이 이어지고 한다면 그 후배로 쭉쭉 이어져야 되거든요. 1기, 2기, 3기, 4기처럼 이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교회 예수님께서 교회 연속성이라고 이야기한 이상은 제 1기 제자, 12 제자, 그건 일단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그 다음 제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죠. 그러면 그 1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1기 제자에게 성령을 주어서 그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누굴 용서하면 용서되고 용서 안 하고 그냥 있으면 죄가 그대로 있는 그러한 특혜를 주었다면 거기 1기에 머물겠느냐, 이 말이죠. 해병대도 1기 있고 2기 있고 쭉 있죠. 알로티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2기도 그 첫 번째 제자하고 이렇게 연관성 있는 자가 누구냐. 그게 성경은 디모데도 나오고 몇몇 나오더라며. 그걸 제 후사도라 하자마자 후사도, 차기사도. 그러면 그 후사도와 또 연결된 고리 연결을 거의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겠느냐 이 말이죠. 그거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아겠냐. 그러면 교인들 가운데 교회라는 것은 눈에 보이고 교회를 대표할 만한 자격이 있어야 되고 대표한다는 것은 죄가 용서를 해줘야 되니까 그 대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교회 자체에 어떤 연속성을 줬기 때문에 결국은 제자들과 연속성을 갖고 있는 어떤 특정 부류의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냐 이 말이죠. 있을 거다 말이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러한 특수한 기능을 줬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뭐냐? 그 사람이 바로 천주교의 보스, 천주교의 고수다. 그 당시 최고 신부들 아니냐 말이에요. 그렇다면 개신교는 정통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격까지 나왔던 사생아들이다 말이에요. 사생아들. 왜? 천주교에서 내려오는, 제대로 내려오는 그 줄기 따라 와야 되는데, 거기서 격가지가 태어났기 때문에,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와야 될 그런 아들들이죠. 형제들이죠. 개신교가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고, 지금 월 형님 댁을 떠난 거죠. 제사를 지내는데, 그, 마청집지 제사 드려야지. 둘째 아들 제사 지내면 안 되잖아요. 보통 세상 제사 드릴 때. 그지, 여기 지금, 교회의 정통성이, 교회는 항상 영속되고, 교회는 단절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인데, 이 상식됨을 보여주는 증거가 뭐냐? 그것은 바로 교회가 죄를, 세상을 향해 죄를 용서하고, 용서하지 않는 그런 권리가 있을 것이고, 주님께서는 그 권리를 특정 사람에게 이름했다는 겁니다. 이름해서 네가 용서하면 죄가 그대로 있고 용서하면 죄가 없어지고 용서 안 하면 죄가 그대로 있다는 식으로 어떤 이름했다는 거죠. 그것들이 뭐 일종의 영적 아버지, 바보 신부라는 겁니다. 신부. 예. 그래서 삐딱아 써가지고 고해 서서 왔잖아요. 예. 봉창 하나 만들어가 삐딱아 써가지고 뭐 때문에 오십니까? 예. 금식 두 번 하시고 주기도 아홉 번 해오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예, 삐딱아 써가지고 하는데, 때로는, 그, 저, 마약, 걸매져, 그 잡아가지고, 형님 돈 받았습니다. 그래요? 왜냐면 이런, 영화에 보면 그런 것도 나오고, 하지만. 자, 그래서 이 대목이 있어서, 굉장히 개신교에서는 지금, 소인의 감을 느끼죠. 야, 이거 요한복음, 이거, 20장, 22절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우리는 서자 취급받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죄를 용서하는 특수 직촉에 있는 사람이 있구나. 그것이 바로 신부지 목사는 아니다. 이러한 길을 내려서 이 대목 가지고 많은 개신교 신자들이 도로 천주교로 옮겨간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만 모아놓은 책이 있어요. 또 제 그 책을 또 제가 봤습니다. 목사 하다가 신부 된 사람, 예, 개신교 하다가 다시 천주교 돌아온 사람. 역시 교회는 하나여야 돼. 이게 열댓 개, 백개 해가 되지 않는데 문제 될 거 아니에요. 형님한테 가야지. 그 원래 본래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그리고 선부조 손들고 그냥 온 사람들 많다고 그렇게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운동을 펼치는 사람 또 대구 옛날에 그 효대 개들의 총장한 사람 그 신부가 아주 이 일에 또 열중해서 낸 사람입니다. 그 사람 책도 저는 많이 봤는데 여러분. 이 성령에서 죄 사한다는 이 대목이 요한 1서에서 찾아봐야 됩니다. 요한 1서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해석한 걸 봐야 돼요. 요한 복음에 나온 이야기는 요한 1서에서 하나의 해설판으로서 나와 있는 겁니다. 과연 특정 부류의 특정 인물들이 남의 죄를 사해 줄 때만 용서되는지 어쩐지 한번 보자 이 말이죠. 그걸 보시고 난 뒤에 다시 오늘 본문 돌아와서 이 대목을 보면 아하 그렇구나. 그게 천주교에서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니구나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에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그 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정 사람들이 성령을 독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예수님께서 너희라고 한 것은 제자라는 말은 분명히 맞는 이야기 맞습니다. 제자 맞습니다. 근데 요한일서 2장 19절에 보면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거니와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라는 것이 예수님부터 맨 처음 성령을 받아서 죄의 용서와 죄의 용서 안됨을 결정하는 그 무리가 있어요. 그게 이제 교회의 기초가 터가 되는 제사장 그 제자들입니다. 근데 여 우리라는 것은 성령을 독점한다는 의미가 우리가 아니라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에 어떻게 해서 용서받으며 어떻게 해서 영세 얻는가를 미리 보여주는 모델하우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델하우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 몸에서 만약 이탈된 몸 나오거든 그 놈은 지옥 갈 줄 알아요. 그런 뜻이란 말이죠. 다시 설명할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신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의 군, 제자들의 무리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또 저들끼리 남한테 나눠줄 권한이 없어요. 제자에서 나 마치 그 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만 축복하다지 그런 축복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들은 하나의 모델하우스예요. 아파트 새로 분양해가지고 모델하우스 찾아가 살아갈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모델하우스는 모델로 끝내야지. 또 지 아파트 사놓고 이건 내 집이 아니야 모델하우스 집이야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모델하우스는 모델하우스 역할로 끝났다 이 말이죠. 그거는 자기가 역할로 다 끝난 거예요. 모델하우스라 하는 것은 오고 오는 모든 그 매션 아파트의 특징을 보여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시대에 이 시대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용서받는가 간단한 이야기예요. 성령 임하면 용서받는 거예요. 성령 임하면 간단한 이야기예요. 성령 임하면 죄 용서 누가 해줘야 됩니까? 천만의 말씀 죄 용서는 성령 임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 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확실하게 설명해 주는 게 요한 1서다만 확실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요한 1서 1장 7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 하고 진리가 행치 아니하니 저와 저희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저희한테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이렇게 하나님과 사귐을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 뭐냐면 그 다음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어야 되었어요. 여기 우리한테는 지금 오늘 우리한테는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했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뭘 보여줍니까? 손, 자기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지요. 그러니까 지금 모델하우스 속에서 지금 오늘 본문은 모델하우스 속에 예수님이 지금 방문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용서받지? 뭐 예수님께서 용서한다고 해 용서 그냥 하는 줄 알지만 그 근거가 있어야지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면서 자 봐라 다 이루었잖아. 내가 너의 나를 믿는 자는 영세를 얻는다는 그 말씀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 손과 옆구리 보고 다 이루어졌잖아. 이제 알았지. 확실히 진리를 알았지. 알았다면 이 진리를 성령을 받아서 받은 너희가 그대로 전하면 성령이 임한 사람도 동일하게 후대 사람들도 오늘 우리 같은 사람들도 이 용서받는 것이 바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받는다는 것이 역시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제자들에서는 손의 창과 옆구리의 창 자국과 손의 못 자국으로 보여준 것처럼 지금은 예수님께서 자 봐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보겠다 했잖아요. 지금은 옆구리 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것들은 뭐냐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예, 통괄적으로 포괄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요한 1서를 그래서 요한 1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한 1서 4장을 한번 보면 더 확실하지요. 요한 1서 4장의 4장 14, 15절을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를 안에 거하시고 저도 우리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사랑이시라 이쪽 되어 있는데 여기 13절에 보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이래 있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한 줄 아느라. 여기 성령이 임하게 되면 바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걸 알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라졌다는 것도 알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있어서의 그 요한복음 20장의 이 본문에 있어서의 제자들에 있어서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 네가 죄는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만약에 가만두면 그의 죄가 그대로 있어가지고 지옥 갈 거다 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 받은 지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는 성령께서 그런 일을 몸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 1서 2장에 보면 누구든지 너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너희 속에 있는 성령 저 기름 부음이 있으면 누구든지 너는 제대로 용서된 자와 용서된 자를 분별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내려진 오늘 본 말씀은 오고오는 모든 세대의 구원 영생 얻을 자의 모델하우스를 샘플로 샘플 역사하네. 화장품 샘플 많지 많잖아요. 샘플 좀 타잖아요. 샘플로 보여준 거예요. 샘플로. 아, 성령 받게 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효과에 대해서 믿게 되는구나.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이 사귐이 있고 하니까 그게 알게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가 용서받게 되고 다 그런다 하는데, 하나님과 사귄다 하는데, 그만한 능력이 그러면 성령을 받을 능력, 이런 능력이 과연 내한테 있는가? 난 아직도 죄 짓고, 아직도 세상 좋아하고 돈 좋아하는데, 과연 뭐 성령 받고 편안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아마 이걸 우리가 또 걱정하게 될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나타난 것은 다시 이야기합니다만은 예수님께서 평소에 하신 말씀에 완성을 적용하러 왔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평소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이냐 하면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건 뭐 찾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마태복음 그 16장에 보면 뭐라고 되냐 하면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이 너희에게 주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음부도 이기는 권세, 음부도 이기지 못하는 능력. 이게 음부보다 더 힘, 죽음보다 더 힘세고 막 악마보다 힘센 어떤 능력이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임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베드로는 성령을 받기 전에 있기네. 그건 예수님께서 어떤 지식으로 가르친 줄 알았어요. 아이고, 쟤 알지요. 맞습니다. 쟤. 아이고, 신나는구나. 야,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악마를 이기다니 신난다. 방금 이렇게 철렁대고 까불다가, 그 뒤에 말씀, 내가 죽어야 하느냐고 할게. 아이고,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니까 예수님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니는 나를 넘어지게 한 자로다. 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 대왕 그런 말씀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가 하고자 이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평소에 장차 우리에게 적용될 이야기를 미리 다 했어요. 다 했어도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걸 지식으로 마치 학원에서 영수 배우듯이 그냥 지식으로 익히는 과정이에요. 익히는 과정. 그래 되겠지. 이게 실감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실제 상황이 아니고 그랬으면 좋겠다 뭐 그거겠지 뭐 그건 희망 사항 중에 하나겠지 뭐 죽었다가 부활해가 우리가 뭐 죽어도 천당가 그렇지 좋은 이야기지 그냥 희망 사항으로 아 믿는 것보다 낫지 않겠나 뭐 이 정도리 실감 나진 않단 말이야 정말 두려움이 없어지고 기쁨이 생기고 평안이 생기고 그런 건 아니단 말이죠 왜 성령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으로만 체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성경 기절 어디에 뭐가 있고, 뭐, 본문에 뭐가 있고, 그런 신학을 공부할 때 그런 거 외우는 것처럼, 그런 성경 낱말이나 나이를 하고 그런 게 줄줄이 외우는 그것이 어떤 능력이 되는 거예요. 능력 안 됩니다. 그 한다고, 평안 오는 거 아니에요. 평안이라는 것은, 단도직적으로 말할 텐데, 평안이라는 것은, 네 죄가 네 속에서 없어지지 사라져버리고 남아있지 않는다는 데서 온 데만 비로소 평안이 오는 거예요. 평안이라는 것은 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두려움이요. 죄가 없으면 평안입니다. 무슨 짓을 했든지 간에 횡령을 했든지 간에 500억을 띠 묻든지 간에 사람이 모든 괴로움이고 모든 두려움이라 하는 것은 찝찝한 것에서 오는 찝찝한 것 참 돼서 오는 거거든요. 옛날에 제가 그 청년 때 오맨한 영화를 봤어요. 얼마나 무섭던지. 그때 교회 처음 다닐 때 돼가지고 그거 보고 나는 시험에 빠질 뻔했어요. 마귀를 안 이기면 지옥을 갈 수밖에 없다 하니까 미치는 길이지. 마귀를 왜 이깁니까? 오맨 영화 보니까 성경책 다 째가지고 귀신 들린 개의 방에다가 완전히 도배를 했어요. 성경으로. 마귀가 고개 삑 돌면서 씩 웃고 있어요. 신부가 귀신 쫓아낸다고 마귀야 물러가라 누가 이기나 보자 귀신이 뭐가 삐익도 없이 웃고 있어요. 왜 사람이 두렵다는 것은 일단 마귀의 시험이 온 겁니다. 뭐 지옥 간다는 말은 아니고 일단 뭔가 두렵다는 것은 지금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 예수님께서 예언한 대로 자기에 적용됐다는 것을 지금 깜빡 잊은 상태예요. 너 죄가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공단보험에서 했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뭔가 찌꺼기에 남아있는 것처럼 자기가 착해야 보기에 더 덤벼기로 오는 것처럼 자꾸 그 노림수가 있어 놓으니까 그 노림수가 있다는 것은 두려움도 함께 겸하여 오는 거잖아요. 평안한 것은 뭐냐? 목사님 어떻게 옵니까? 죄가 없어지면 그 자체가 평안이고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내고 헌금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해도 아직도 난 죄 많이 져서 이것 때문에 아마 내 인생에 지장이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어떤 그런 게 아직 찌꺼기 남아있으면 그 사람은 아마 발광을 해보세요. 두려움이 없어지는가. 두려움이 있어요. 그때 교회에 지각했다. 아마 이번 주에 무슨 벌 받을게요. 있는 생각.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전혀 다른 이야기 아닙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거든요. 제가 언젠가 그런 이야기 했죠. 제발 자기를 판결하지 말았고. 자, 우리 자신을 판결하시는 분은 예수님이 판결하시는데 이미 판결이 나와있는데 왜 우리는 자기 행동을 근거로 해서 지가 판결문을 지가 작성해가지고 지가 네가 선언 10년형을 선언하노라 그래서 하면서 지가 선언 다 하고 웃기는 게 있어요. 네가 앞으로 꼬라 앉아 기도해야 되느니라. 지가 판결 다 해버려요. 이게 두려워하니까 죄 지었다는 두려울 때는 지적에서 지가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그러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성령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주님의 잠자고까 못 자고 앞에서는 두려움이 없나니 평안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잠자고 보여주고 못 자고 보여주면서 예수님께 우리한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두려워하지 말고 편안해라. 네 죄는 없었다. 이것이 내가 선언한 이게 모든 예언한 그 축복에 너에 대한 적용이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신 복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우리가 복음은 머리로만 알고 실제 움직임은 우리의 양심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움직이는지 이제 그런 피곤한 생활은 청상케 해주시고 다 치워버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 성령을 통해서 어디로 그대로 적용되고 실현된다는 이 기쁨을, 이 놀라운 사실을 남한테 자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옵나이다. 아멘.